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빠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힘을 내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반갑습니다. 힘을 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에 그리고 임할 임자, 절기 절자를 써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일 전부터 이제 4주 전에는 대림절 첫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3주 전인데 대림절 둘째 주일 하면서 성탄을 점점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걸음도 잘 걷고, 다리에 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다리에 힘이 있어야 굳건하게 우뚝 서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책에 40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시제라고 해서 이 간단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를 견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굳건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건강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이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말인데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절박한 환경인데, 절박한 형편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도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부르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 시편 40편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시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하면서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거의 잡힐 뻔하다가 어떤 순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인적이 드문 광야 동굴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힘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씀하기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애절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 중에 일일 불독서하면,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독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지적으로 퇴보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며 영이 꽉 막히면서 우리의 속사람 심령이 퇴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십니까?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등산을 한다거나 산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단련하는 운동기구를 통해서 몸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시작하셔야 돼요. 시편 18편 6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붙어라고 하는 뜻이고, 레시아, 클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기도 응답의 동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어요. 이곳이 금광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예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노다지, 이 금을 캘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근처에 사신다면 수시로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서 본당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너무 집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일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서 이 본당 좌석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과 또 기적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마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실 것,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망하는 세월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가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는 그 이새의 집안에서 여덟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평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공경에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목적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할머님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배움도 짧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세상적인 배운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오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에 몰두하다가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잠깐 면회하고 다시 세상 속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뭐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뭐 밥이나 찌개, 뭐 라면은 물론이고 많은 것들이 그저 1, 2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언제든지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것이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비를 내려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가락이 골절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사고로 다친 적이 있었어요.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기부스를 푸는 날 푸르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겁이 얼마나 덜컥 났는지요. 내가 이러다가 영원히 못 걷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걸음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나누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다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세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 그 발에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아야 되고요. 신발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발에 꼭 맞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신발이, 편한 신발이 정말 좋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단단한 땅을 딛고 걸어 다닐 때는 못 느끼는데 만약에 웅덩이나 푹푹 빠지는 수렁 같은 데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몸이 제대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이 큰 바위, 평평한 바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는데 건져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위기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치고 으시시하고 공포가 가득한 어두운 동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물이 막 흘러서 막 흐르고 막 물이 고여 있고 으시시하고 어둠이 있고 공포감이 가득한 동굴에 혼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렁은요, 사람이 한번 빠지면 이 바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혼자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위험한 곳을 수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가 막힌 이 단어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다. 이 전쟁이나 소동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한 아비규환의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끈적끈적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 진흙들이 미끄럽게 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간다고 합시다. 끈적끈적하다, 그런 의미예요. 수렁도 끈적끈적해서 발이 계속 빠지고 그 꽉 수렁이 갯벌이 꽉 붙잡아 주어서 사람이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견고하게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한 가지 봤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설교 본문에 맞는 무슨 좋은 명화 같은 것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조회를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성화, 명화 중에 두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또 하나는 이탈리아의 이름이 긴데 지오바니 바티스타 치마 다 코네글리아노, 너무 길죠? 예, 코네글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한 50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그 코네글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이 뒷짐을 진 채로 밧줄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자들이, 여러 가지 큰 사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해요. 사자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대다수가 조용해요. 어떤 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니엘을 쳐다보는 모습을 그렸는데 다니엘이 놀란 게 아니라 사자가 놀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으면 다니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사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자들이 다니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털끝 하나도 상치 못하도록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사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리고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중에 495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1776년에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톰 레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중간에 벌판에서 비바람이 많이 쳤던 거예요. 그래서 번개도 치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해서 바위 틈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바위 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비도 들어오지 않고 평안하게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품 안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찬송가 시가 495장이에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풍보가 없고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하면서 찬송가 386장은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으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새누리를 부르며 심차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굳건한 반석에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